이제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인데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93문하고 194문으로 오늘 하고요. 다음번에 다음 주에 195, 196을 하면 대우리 문단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93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간구합니까? 기도합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요 답을 한번 읽어보죠.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도 마땅하며 그 복들 자체가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복들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복들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 복들을 부당하게 바라고 얻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모두 날마다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응답을 기다리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지혜에 가장 알맞게 보이는 그 충분한 선물들을 누리기를 그리고 그 선물들을 거룩하고 충분하게 사용하여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그 선물들에 만족하게 되기를 또 우리의 생계와 안락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른 간구들도 그렇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한 달치를 주십시오. 저는 한 달치 정도가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하나 하면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첫째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외적 복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와 비와 모든 공기와 이것들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사실 유예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도 또 죄인이니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위 외적 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외적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의식주와 같은 것들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 문장을 그대로 쓰면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도 마땅하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참 옛날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는 비용이면 아니 일본에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비용이면 인도네시아에 한 네 가정은 파송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었다. 고비용이에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전반적으로 안 믿지만 안 믿는데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참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시편 73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증식되고 자식들도 굉장히 공부 잘하고 학위를 받고 취직 잘하고 이런 일들을 때로는 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사실 그게 정말 복이기만 할까? 점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죠. 때로는 그 반대로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교만해서 어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자신만만한 걸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 자체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도 마땅하며, 그리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헌법에서 보장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도, 그러니까 행복하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행복하자고 하는.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에게서 그 행복의 조건을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헌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근데 그것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그게 나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영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 비,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과,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넘어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복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장 많이 행해지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뭐예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 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는 나를 본 척도만 선물 가지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철없는 애들이. 선물과 선물을 주는 사람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원하면서 하나님 자신은 불편하니까 원하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잘못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구원이고 영적인 축복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뭐 이런 것으로만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천국은 내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깜짝 놀라는 표현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무슨 이런 센 말이 있어.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 거죠.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존재가, 너무나 완전한 존재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거기 있으면 지옥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40년 차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을 회고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강아지는 떡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존재다. 그리고 C,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모든 복은 과분한 겁니다. 모든 건 다 과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니 왜 나한텐 이런 게 안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건 다 과분한 겁니다. 성경에서 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 씨가 된다, 뭐 그런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거. 나쁜 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꾸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이제 네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그냥 감사를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식을 해야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가 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뭐 나는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비교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자족함이 유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족함이라는 거는 신앙의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자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자족함. 자족함이 우리 신앙의 잣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과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혜를 주시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덜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더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그 복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생각하기를 야 내가 똑똑해서 여기 취직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한 연봉을 받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만한 집을 샀어. 내가 이러니까 나는 이럴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이 아니고 내가 원하면 한순간이라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 너무 좋은 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데 잠깐 이렇게 어디 부딪혔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다 내 몸뚱아리 내 거고, 내 머리도 내 거고, 내 생각도 내 거고, 내 지능도 내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킬 수, 엘리엇이 한 말이 있잖아요. 짐 엘리엇. 엘이 하나 같은데요? 아니 두 개인가? 근데 엘리엇이 한 말 정말 유명한 말 이거 써드릴게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아세요? 이거? 들어보셨죠?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뭐다? 바보가 아니다. 이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what he cannot lose라고 그랬는데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죠. 잃어버려서도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지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생명도 못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다 버리고 살아요. 인생을. 이 말을 했던 짐 엘리엇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 벌거벗은 부족이죠. 당시에 1956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엇을 포함한 다섯 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전부 다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당시 그 엘리엇의 나이는 29살,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남편들이었습니다. 젊은 아빠들이었습니다. 그가 일기에 대학교 때 쓴 일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그러면 이 말이 유명하죠. 근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는 아 이거는 내 능력으로 번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복들을 받을 2번의 알파벳 E. 우리 안에 그 복들을 부당하게 바라고 얻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바라 내가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얻어야 돼. 근데 조금만 거짓말하면, 조금만 편법을 쓰면, 조금만 불법을 하면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걸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 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 A.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하기가 너무 싫어. 게을러가지고 천성이. 일하기가 너무나 싫어서 와, 잘됐다. 이 기도가 있다니.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없다. 병이 들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그래서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의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주시는 것 기다리고 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에 맞게 누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응답을 기다리라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죠.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 태도는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거를 얻어야 되는 때인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을 때조차도 궁핍할 때, 배고플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나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지혜 때문에 나에게 지금 잠시 이거를 안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시지? 나한테 화가 나셨나?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선물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물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데요. 이면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하는 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배부름과 풍부에 처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배부름과 풍부에 처하게 할 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과분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권리라고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마땅하고 권리라고 느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한 그 바리새인 같은 자리에 가게 돼요. 익숙하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뭐가 어긋나면 터져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체질이 가난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이렇게 주시지? 그러면 절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옛날에 이제 단기 선교 팀을 데리고 이렇게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마지막 날은 옛날에 한 30년 전 90년대에는 한국에 지금은 호텔도 많고 뭐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 호텔 간다는 게 별로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때인데요. 꼭 하루 아주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아주 깨끗하고 좀 괜찮은 호텔을 잡아서 하루를 마지막 쪽에 하룻밤을 묵어요. 제가 코스를 그렇게 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막 어떤 사람들 막 항의하러 와요, 저한테. 아니, 여기 단기 선교를 왔는데 왜 호텔에 와 우리를 재우냐고. 사실 그 전날까지 아주 개고생을 시켰거든요, 제가. 근데 마지막 날 좀 씻고 가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바울이 맨날 배고픈 게 아니고 때로는 배부를 때가 있었다고. 부에 처하는 것도 이것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선교 훈련에 들어간다. 성교 훈련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마땅하다고 느끼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그런 것을 그런 태도로 살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것이죠. 내 평안을 깨뜨리는 게 있죠. 실직 또는 질병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사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게 해달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193은 오늘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천천히 읽어보죠.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본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손종과 속죄를 통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사면받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총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으며 용기를 내어 기대하게 됩니다. 죄를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셨어요. 여섯 개의 간구밖에 없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에서 과연 회개가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회개잖아요, 이거는. 죄를 무겁게 인식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고 죄인은 위로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를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첫째, 죄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죄는 상처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내적 치유라든지 어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당신의 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는 접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상처를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상처를 주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각한 문제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또는 어떤 이런 학문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온 학문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죄는 상처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죄를 이 헬란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께 진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는 기도. 이게 빚이라고 하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채를 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둘째 줄을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번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하나 하면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사함이 없죠. 뭐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C. 죄는 죄책과 어여움, 더러움, 속박과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초래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죄책이라는 문제 그리고 오염이라는 문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죄책은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오염은 뭐예요? 죄를 짓기 싫은데도 내가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뭘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 속에는 죄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전한 게 없어요. 인간에게. 이 딜레마죠. 엄청난 딜레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데도 그 깊은 동기 속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야, 저 사람 배은망덕하네. 뭘 반응이 없어. 나한테 뭔가 고맙다고 하고 뭔가 와서 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 게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과 죄책을 구분하는 문제도 이 죄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책이라고 하는 문제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로부터 영원토록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이런 짓 했지. 내가 은혜를 줬는데 너 오늘 성찬을 먹고도 이런 짓 또 했지. 손가락질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죄책감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책감을 주님만이 덜어주십니다. 주님만이. 그러니까 죄책감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원죄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아담의 첫 번째 죄를 의미하며 두 번째는 인류가 창조될 당시에 원래의 의의를 상실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셨는데 죄를 짓는 순간 그 원래의 의의가 상실됐어요. 그 대신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본성 전체의 도덕적 부패를, 그러니까 DNA처럼 우리가 그냥 타고난 죄인으로 이 말이 있죠.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도 있고 본죄,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얘기할 때 내가 짓는 죄죠. 이거는 일생 동안에 자귀, 부자귀의 죄가 있어요. 이 말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죄예요. 범하고 생략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지 못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는 그렇게 구별됩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속죄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죄책과 형벌에서 사면받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의로움을 얻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을 믿고 내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이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나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믿음으로만 나에게 그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라고 얘기할 때 순종과 속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 속죄와 수동적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하는데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이 인류 역사상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원수까지도 이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그 원수가 우리였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능동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의를 얻으셨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동적 순종.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거는 형벌을 받는 거, 고난을 받는 거. 왜? 죄값 때문이죠. 그 죄값으로 주님이 이걸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것이 파악되고 적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요즘의 그 교육학의 전제들. 우리는 선한 존재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애를 낳아서 조금만 길러보면 이거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못돼 먹은 자식이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대의 뱃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게 없는 의를 이루어주셨고 내게 있는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C. 지속적인 총애와 은혜로 매일의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의 확신, 평강, 기쁨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매일 회개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매일 죄를 생각하고 우울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격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달콤함입니다. 그 달콤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처음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회개해야 돼요? 다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깨뜨린다는 얘기를 다시 조심하게.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나가질 못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알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럴 때 아버지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 관계 속에.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자백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백함을 통해서 늘 평강과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D.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더 강화돼요. 이로 인해서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큰 숙제이자 사명이자 은혜인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누군가 아주 내가 굉장히 앙심을 품고 그 앙금이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특히 부부싸움 신나게 할 수는 없죠. 부부싸움을 막 열나게 밤새도록 하고 이제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휴전합시다. 갔다 와서 싸우더라도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성찬을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이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 깊어집니다. 주님과 더 깊어집니다. 뒤에 1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면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 2.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이거 되게 요한일서의 강조점이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말은 너희가 참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면 용서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게 너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영향을 주는 거죠. 용서는 신자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안 갚음을 하고 상대방에게 해끼칠 계략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호의를 다하여 상대방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도록 애를 쓰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 현식이하고 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매일 이 기도를 하면 안 싸우진 않아요. 싸워요. 싸우는데 이 기도를 하면 용서를 해주게 돼요. 잘해라. 자, 적용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매일. 물질적인 번영 혹은 세상적인 축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구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근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당기도와 똑같으면 안 돼요. 무당 어떻게 기도해? 무당기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잘 되라고 기도하겠죠. 취직 잘 되라고. 500만 원 구태했는데 잘 되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이것이 내 아들에게 유익하다면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유익하다면 이걸 허락해 주세요. 누구에게 유익하다면. 근데 그 유익한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유익하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유익한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서 죄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의 기도에서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죠. 감사도 없죠. 감격도 없죠. 은혜가 없죠. 모든 게 마땅한 것이 되죠.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다 권리 아닙니까? 중요한 시금석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주는 유익은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확신과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능력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디 이방 종교에서 배운 식으로 우리의 본성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같이 생각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저희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를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희는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았음에도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기도하는 게 어찌 그리 익숙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